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불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불려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름이 반복하여 불려도 지루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불리워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재감을 인식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인 김춘수도 자기의 대표작 꽃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과 함께 정체성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내려는 목표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무언지 아세요? 아, 모르셔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주영입니다. 주인주자에 영화영자를 쓰는데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고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이름이 가진 그 의미대로 살아내고자 내가 수고하고 있으니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안 되라고 이름을 막 지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길 소망하면서 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애써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낸다면요, 정말 큰 기쁨이자 감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는데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자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것을 요구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요, 그로부터 25년 뒤, 그러니까 100세 때에 드디어 민족의 시작이 될 만한 그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의 의미 잘 아시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웃음이에요. 웃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웃음인데, 웃을 수만은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웃게 되어짐을 고백하는 사라의 믿음이 여기에 녹아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이름은 사라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89세 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의 삶 가운데 그 이름처럼 웃을 만한 일들이 넘쳐나야 될까요? 안 넘쳐도 괜찮을까요? 넘쳐나야 돼요. 모든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고 친히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웃을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삭의 인생은 웃지만은 못할 인생이었어요. 무엇이 그랬느냐? 크게는 세 가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의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어머니 사라가 죽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질 못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계산해 보면 38세예요. 이삭의 나이가 38세입니다. 어머니의 상실은 이삭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고통받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 어떻게 돼요? 발등을 찍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보낸 사랑에 100% 응답해주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내가 보낸 그 사랑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격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삭에게도 이 타격감이 적잖이 오래 가는데요. 상실로 인한 그리움 때문이고 이삭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비 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삭의 지금 이 현실, 문제적 이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삭의 혼인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그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연속성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여러분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이방 땅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선택해 오길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 24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리브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불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입니다. 이 아내를 찾아내기까지 2년이 걸린 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완벽할 것만 같은 인생인 듯하나 오히려 결혼은 늦었고요. 이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아비 된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웃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예상되어지나요? 여러분 출산이라고 답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임신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의 두 번째 이슈가 시작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불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가까이 되도록,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요, 20년 가까이 되도록 이삭 부부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나이가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약 15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둘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덜컥 뭐부터 돼야 돼요? 임신부터 돼야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연속성이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럼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실현이 되려면 덜컥 임신부터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뭐가 오래 걸렸느냐? 여러분 25장 21절 상반절인데요.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불임의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도의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내 힘만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어진 모습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온전히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즉시 응답하사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됨을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임신이 기도한 즉시, 기도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준비된 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빨리 누려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한 이삭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붙잡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불임이었다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태중에 여러분 쌍둥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장 22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 기쁨이 넘쳐남은 여러분 당연했겠죠. 그런데 누리기만 하고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질 않는데, 그래서 발생한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의 세 번째 이슈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약속의 후손이 마주한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머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첫 흉년이,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흉년 못지않은 극심한 흉년이 여러분 이삭이 거주했던 약속의 땅에 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커녕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란 땅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언약의 후손인데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해서 난 갔는데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인간적 선택을 이삭이 감행하는데요, 하나님 찾기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이삭의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선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욕심의 선택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듯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나무라셔야 되는데요, 그러질 않으세요. 26장 3절 4절 보니까 오히려 뭐 하시느냐? 타이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이삭이 혹시 까먹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6장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러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랄 땅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 땅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그랄도 가나안 지역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 정도로 타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실천했다라고 여기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의 선택대로 거기 거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떠도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어디에도 정착하질 못합니다. 흉년으로 이남이긴 했지만요. 이것이 이삭의 이름대로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의 세 번째 이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를 말씀하셨지만 그랄에 멈춰선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랄 역시 넓게는 가나안 땅에 속하기는 하나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절반짜리 순종이지 완전한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대답이 여러분 시원찮은 이유는 이삭의 모습이 내 삶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가는 나도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긴 해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안 돼야 되느냐. 욕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욕심대로의 선택은 반드시 뭘 불러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네,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우리도 이삭처럼 했지만 희소식이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의 삶이 잠시 위기를 겪기는 하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삭이 26장 8절인데요 창세기 26장 8절 이삭이 거기, 그러니까 그랄 땅을 말합니다. 그랄 땅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래 거주했대요. 여러분 평안이 느껴질 정도의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한 날의 연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는 축복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쭉 이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이라 평가하는 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냐?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문제적 행동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사 아무런 연고 없는 그 땅에서 문제 없이 오래도록 거주케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뒤로 하고요. 그의 승승장구가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또 하나의 설명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여러분 그 전에도 사실 이삭이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여러분 목축에 있어서 전문가이지 농사는 평균치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평균 이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좀 발견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흉년이 다가오자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에 대해서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축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땅으로 옮기는데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연고 없는 타지에서 더군다나 타국입니다. 주종목이 아닌 농사로 성공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배나 얻냐라는 겁니다. 이 성공의 결과물이 어마무시한데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풍년이라고 평가하는 때에 거둬들이는 비율이 대략 학자들이 말하기를 25에서 5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도 50배를 못 넘는 거야. 근데 이삭은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공의 최고봉에 올라서게 됩니다. 승승장구가 여기서 멈춰지질 않는데요. 26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창대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왕성케 하세요.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함인데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안 되는 99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구속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보증으로 인해서 성장한 이삭이 여러분 26장 13절 하반절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 현장에서 안 될 만한 이유가 너무도 많은데 거기에서 거부가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거부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부요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부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케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심적 거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 없이 오늘을 평안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장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그 은혜를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있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이삭은요, 이 은혜를 누리기에는 자격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누려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서요, 그의 뜻을 살아내기는커녕 적당히 타협해서 결국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의 당사자가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평안의 복을 누렸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도 단순한데 12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하면서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니까 안 될 것만 같은 것도 모두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가진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하거든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 이겨내신 구속주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 중간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동행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따지는 것은 무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라는 질문이 이삭이 왜 복받았지? 이걸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왜라는 질문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알아야 내 삶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이삭이 누렸던 그 거부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주기로 작정하사 그의 이름처럼 웃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부모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해서 처음 약속받은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하란을 떠날 때의 그때입니다. 75세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삭을 낳은 때는 무려 몇 살일까요? 우리 잘 몰라도 알잖아요. 100세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5년이에요. 그간에 태어날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기다림은 정말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쳐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선택한 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그 고통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됐는데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지 10년이 채 안 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내가 욕심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15년이 흘러서 도합 25년 만에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위한 기도가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니겠죠. 이후에 이삭이 결혼하기까지 그 기도를 놓치질 않았고요. 사라 사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37세 때거든요. 37세, 38세 이때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 지속됩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 175세 때 죽습니다. 48년은 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요, 이게 111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111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꼭 111년은 아닐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기도로 인하여서 웃지만은 못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웃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삭의 삶에서 그 웃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들 된 이삭의 삶에서 맺어진 것인데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난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의 기도로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과 시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물질인 줄 알고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아이가 학생일 때는요,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가 수업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디깎이 맘이라는 얘기가 있고 헬리콥터 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 앞길을 얼마나 닦아줄 수 있으며 그 아이의 인생을 주위를 맴맴 돌면서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유학만 보내면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실 때에 그 아이의 삶이 더욱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앞날을, 앞길을, 가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 몇 살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평생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생 그 아이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 신앙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외면한 그 결과를 고난으로 마주할 때가 많은데요. 그 시간을 줄여주거나 혹은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의 2세대를 두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삶이다라고요. 그 혹자가 저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제 인생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처럼 욕심대로 선택한 그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고난으로 마주하지 않고 넘어서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결국은 부모의 기도라는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건너뛰게 해서 하나님의 참는 기다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있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는 기다림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으로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내 자녀의 부족함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아들, 그 딸을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그리고 내 딸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데요. 오늘 이 사실이 내 아들, 내 딸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짐을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내 자녀가 인지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동일하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인도되어지는, 그 이끄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누렸던 거부의 은혜예요. 단순히 물질적 거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심적 거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 그 인생의 마침내를 부모된 여러분들의 기도로 써내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로 자녀의 마침내를 쓰면요, 물질로 쓰고 세상의 권력으로 쓰면 잘해야 내가 예상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내 자녀의 마침내는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시어서 내 자녀의 마침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부의 은혜, 그 평안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는 것을 여러분 수년 내에, 아니요, 수달 내에 목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